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을 같이 펴시고요. 히브리서 8장 7절과 8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전능하신 분 앞에서, 영원하신 분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이 복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경청하는 시간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41번째 시간으로 제가 첫 언약의 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언약의 흠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 유대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유대교,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종교가 이제 유대교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이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내가 믿었던 그 종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종교 안에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게 이제 유대교입니다. 이 유대교라는 것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할때 이게 사실 폭이 굉장히 넓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뼈대를 이루는, 율법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을 보면, 먼저 이제 성전이 있지요. 그 성전 이전엔 성막이었는데, 그게 이제 성전으로 이제, 이렇게 바뀐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또, 희생 헌물이 있고, 그 율법 안에 할례가 있고 안식일이 있습니다. 또 절기들이 있고 또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음식 규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그 율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신정 국가였는데 그 사회를 지탱하는 그 세계의 축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의 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왕과 대언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유대교 시스템에 있던 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 유대교의 그 핵심적인 그 요소들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유대교의 요소들보다 큰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몇 가지가 이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보다 큰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큰 이가 이곳에 있다.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보다 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41절에 보면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언자들의 어떤 대명사로 대표로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보다 큰 분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써, 이스라엘의 그 가장 강성한 시기의 왕이었던 그 솔로몬과 자신을 비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위대하고 큰 존재가 여기 있다. 그게 나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완전한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이게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실들의 연속 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이제 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의 모든 대언자들보다 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논리가 뭐였냐? 그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은 사람으로 대언한 거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언한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대언자시다. 그래서 더 위대하다, 더 뛰어나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사들보다도 위대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천사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보다 크다. 왜 그런가 했더니 천사들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자 바로 그분 자신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크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섬긴 사람인데,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섬긴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이 예수님이 여호수아보다 더 크시다. 구약의 히브리식 발음인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과 신약의 헬라식 발음인 예수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언어가 달라서 발음만 지금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보다 더큰 분이다. 왜 그러냐? 여호수아는 구약의 예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안식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은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아론보다 크신 분이다. 자, 여기 지금 언급되는 이 존재들이 전부 뭐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존재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론보다 크시다. 왜 그런가? 레위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위대해봤자 몇년 하고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그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그 희생 헌물을 반복해서 드렸어야만 했다. 끝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한 번에 이 모든 희생 헌물을 끝내신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아론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그 어떤 계열에 있어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그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에 속한 땅에 속한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별개인 멜기세덱에 속한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뛰어나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논리를 펴는 과정에서 이제 아브라함까지도 언급을 하죠. 뭐다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요소 중에 그게 이 중요한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그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았냐. 위대한 자가 덜 위대한 자로부터 11조를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취했다면, 10분의 1을 취했다면,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지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그 레위, 그 모든 제사장들도 다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이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죠?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한 선언이었던 거죠. 거기 이제 I am이라는 그 영어 표현이 등장하는 건데 아마 영어가 저기 적어놓을 줄 못해 Before Abraham I am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I am이라는 표현 이거는 함부로 쓸 수 없는 표현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호와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이렇게 밝혀주실 때 나는 I am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I am that I am. 예, 그래서 그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시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I am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존재한다 하면서 그 표현이 그냥 I am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즉각 알아듣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이 그냥 뭉뚱그려서 아 예수님, 아, 예수 그리스도, 아 참 훌륭한 분이야.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그 세밀하게, 정교하게, 자세하게 공을 들여서 예수님이 왜 뛰어나신지. 각각의 그 이 유대적 요소들보다 왜 뛰어나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가신단 말이에요. 네,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설득해 가시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서 굉장히 굉장히 공을 들여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그 인간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인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에게는 이런 식으로 공을 들여서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돌과 나무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천사들, 영들에게도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그 인간, 저와 여러분, 아담, 이 아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도 전혀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고, 아, 난 그저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그래서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것 마음껏 즐기고 편안하게 살고, 아, 난 그거 외엔 다른 건 바라는 게 없어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이 아닌 짐승의 그 단계로 우리 자신을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낮춰버리는 거예요. 난 이런 말씀에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난 그저 그냥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그냥 학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를 짐승의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모저 평제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그한 마리의 영리한 짐승, 그 수준으로 그냥 자기를 그냥 그렇게 스스로 낮춰버리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에서 논리, 이 전개 방식, 이것의 이제 연속선상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더 뛰어난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그 유대교의 요소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논리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뛰어난 언약, 더 뛰어난 언약, 이게 이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제 9장에서는 더 뛰어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분이기 때문에 구약보다 크시다. 그리고 더 뛰어난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기 때문에 구약보다 크시다.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제 논리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 8장 7절이죠. 만일 그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결해야 될게그 짧은 문장에서도 좀 많죠. 첫 언약은 뭐고, 그 언약의 흠은 또 뭔가. 자, 여기 첫 언약, first covenant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둘째 것, the second, 둘째 것이라는 것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언약이 이렇게 했는데, 둘째 것을 이렇게 해서 첫 언약과 둘째 것, 그러니까 둘째 것은 둘째 언약이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이 뭔가?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맺었던 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의 다른 곳에서는 첫 상속 언약,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언약이라는 게 다른 데서는, 똑같은 히브리서에서 첫 상속 언약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The first testa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신약, 구약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이렇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첫 상속 언약이 영어 표현으로 The First Testament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구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조금만 더 읽어보면, 18절부터 보면은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디에서 인용한 것이냐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거기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그게 유명한 장이죠. 십계명이 나오는 장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래서 그쯤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십계명 받는 즈음에. 그러면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 그것을 이렇게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사실 이게 엄청난 말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모세가 이제 그 이 헌물을 드리고 나서 6절에 보면은 그 헌물에 이 피를 취해 가지고는 절반을 취해서 대야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서 아까 그 히브리서에서 그 언약을 맺은 그 얘기를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이제 조건 언약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조건 언약과 무조건적 언약, 조건적 언약과 무조건적 언약 이렇게 이제 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이렇게 이제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사람이 뭘 하든 잘하든 잘못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 대표적이죠. 아브라함이 너가 잘하면 뭐 내가 복을 주고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씨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담과 맺으시는 그 언약을 보면 거긴 조건이 있죠. 땅에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조건이 붙어 있는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이 언약은 명백하게 조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조건 언약. 그냥 니들 잘하건 못하건 내가 복 줄게 이게 아니라 명백하게 잘할 때 복 주고 잘못하면 저주를 준다는 그러한 조건 언약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아주 신랄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도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장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교회에서 많이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뭐 복을 받고 뭐 하는 그 얘기가 이제 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장인데 거기 이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이제 순종할 때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어떤 복을 주겠다는 얘기가 이제 거기 14절까지 쭉쭉쭉쭉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 이제 15절부터 그 이 나머지 절에는 전부 저주 얘기예요. 네.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주의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게 이제 54계절입니다. 14계절이 축복에 관한 말씀이고 54계절이 이제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의 4배가 많습니다. 저주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맺은 언약이 이제 첫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첫 언약. 그런데 여기 아까 보니까 이 첫 언약의 흠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첫 언약의 흠.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말을 바꿔 얘기하자면 첫 언약에 흠이 있었단 얘기잖아요. 흠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율법의 애초부터 뭔가 잘못된 게 있었다는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초부터 뭔가 불량품을 주셨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가 성경이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교리예요. 그야말로 교리.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선언하냐면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여기 율법과 명령은 사실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냥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다?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이제 가보시면 이것도 한번 보시죠.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보니까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법도를 가진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의롭다는 것이죠. 의로운 법규와 법도라는 것이죠. 율법이.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딴 얘기입니다만 고대에 그래도 그 나름대로 어떤 법전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한 민족들이 있고 했는데, 뭐, 함무라비 법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러한 법을 가진 민족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의로운 법규와 법도를 가진 민족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만 주는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지금 성경에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자, 하나만 더 보시면 시편 19편 7, 8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 율법, 증언, 법규, 명령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떻다?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당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로서는 흠잡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아까 히브리서 저자는 첫 언약, 다시 얘기해서 율법에 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에 분명히 여기 흠이 있다고 지금 그런 말투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뭡니까? 아, 사실 그 흠이라는 것은 율법 자체의 흠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흠인 것입니다. 자, 거기 아까 히브리서 우리 본문 8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셨다. 이 그들이 누굴까요? 이 그들이 그 앞에 언급된 첫 언약인가요? 네. 아닙니다. 문법적으로도 이게 이제 영어에 이제 보면은 them으로 돼 있어요. them. them은 복수잖아요. 영어로 이걸 만약에 앞에 그 첫 언약, 이게 율법이라고 본다면 첫 언약을 만약에 받는 것이라면 is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됨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이게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했다 할 때 이 그들이 율법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그 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완전하고 선하고 의롭고 좋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저주를 그대로 다 받게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을 주신 게 맞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그걸 잘 지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에도 보면 이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법, 이 율법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뭐예요? 살고, 내가 살고 번성한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잘못됐나요? 완전한 걸 주시고 너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으면 내가 너를 살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게 잘못됐나요? 잘못된 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어도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었던 그 인간이 그것을 지킬만 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던 것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율법 자체가 연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 자체로 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능히 하지 못한 건 뭐냐?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율법은 사람에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줬어요. 너 그거 죄야. 너 죄인이야. 이거를 너무 명확하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의롭게 해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규정은 해줬는데 그 사람이 의롭게까지는 못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에 의로워지는 것인데 그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죠.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근데 지키기가 너무 이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죄인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의롭게 살 능력은 내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첫 언약의 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흠이 있었냐? 아닌 거예요. 뭐가 흠이냐? 완전한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연약하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 완전한 것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이 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은 첫 언약을 주시고 나서 인간이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의롭게 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시고 그냥 포기하시거나 그대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8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7절이었죠.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이라고 표현할 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이게 예레미야에 있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미 해놓았던 말씀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인데요. 그 거의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그 내용과 이제 히브리서 8장의 그 이제 7절 이후로 쭉 이렇게 나오는 그 몇 구절들이 거의 똑같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쭉 그 언약의 내용이 이제 34절까지 나오는 것이고 그 34절까지를 히브리서 8장에서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새 언약은 먼저는 누구하고 맺냐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유대인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맺는 건데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새 언약이 교회와도 같이 맺으시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도 이제 함께 맺는 언약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언약과 새 언약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첫 언약과 새 언약은 차이가 뭡니까? 자, 첫 언약, 이것이 이제 율법 언약이에요. 이 율법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 하신 조건적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그런 조건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32절 그 히브리서에도 있는 그 말씀인데 32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조상들과 맺었던 그러한 조건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 조건 언약은 사실 그 어떤 조건 언약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뭔가를 조건을 내걸고 이렇게 맺으시는 언약은 인간이 그걸 영원히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당장 아담의 예부터 보면 그렇잖아요. 영원히 완전하게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켜야 되고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첫 언약은 동물 희생 제사에 근거해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 자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에 기초해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언약이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그 히브리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졌다. 돌판에. 십계명의 그 돌비.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진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3절이죠. 그래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둘 다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첫 언약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첫 언약을 주셨는데, 근데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둘째 언약, 새 언약이 주어질 때 첫째 것은 낡아지고 쇠해지고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처음부터 그러면은 그냥 새 언약을 주시지? 처음부터 새 언약 주시지? 왜 첫 언약 주셨다가 나중에 새 언약을 주시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야,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첫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율법 주셨어요.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정말 좋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첫 언약이었죠. 그리고 그래놓고 뭘 기다리신 거냐면 인간 스스로가 내가 이걸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드러나기 전부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걸 왜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내가 이 하나님의 그 너무 좋고 완전한 이 율법, 이것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인간에게 이게 증명되어야만, 그래야만 이제 인간들 스스로 뭔가 다른 게 필요하구나. 이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성을. 이게 하나님의 이 교육 방식이신 거예요. 교육 방식. 네. 그래서, 새 언약의 필요성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완전하게 의롭게 되는 이 새 언약을 이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첫째 언약,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까지만 한 것이고, 새 언약, 이것이 이제 비로소 그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이 새 언약을 더 나은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언약. Better covenant. Better covenant다. The better covenant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언약인 거예요. 첫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나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기초한 새 언약을 주셨을 때야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그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이 이제 굉장히 엄격한 것이었잖아요. 이 첫 언약, 이것은 이제 굉장히 엄격했어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 백만 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백만 한 가지 전체를 못 지키게 되는 게 이게 율법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류와 그러니까 인류의 그 대표였던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율법 언약을 체결하실 때 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셨을까? 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셨을까? 조금만 더 느슨하게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아무도 못 푸는 문제를 내놓으시고 그리고 100점이 아니면 다 0점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생각에 아니 이걸 조금만 기준을 좀 낮추셔서 예를 들어서 95점 뭐 심지어 98점 요렇게까지는 그래도 받아줄게. 그러니까 한두 문제 정도 틀린 것까지는 이건 만점으로 쳐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게 인간에게 복이 아니라 완전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럼 우리가 수능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지면 어떻죠? 아주 최상위권 아이들 몇 명은 괜찮아요. 걔네들은 뭘 해도 어쨌든 그 최상위 점수를 맞는 애들이니까. 그러나 그 조금만 그 애매한 애들이 있잖아요. 최상위권은 아닌데 그래도 그 상위권에 있는 애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 버리면 최상위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율법이라는 것이 100점 기준이 아니라 98점이나 뭐 95점 이런 기준이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몇 명은 거기 딱 이렇게 합격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합격이 되는 사람들이.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회가 없다. 예. 저와 여러분 같은, 아니, 여러분 빼고 저 같은 사람은 영원히 이거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예 애초부터 100점이 아니면 다 빵점이다. 그래 놓고는 아무도 100점을 맞을 수 없는 문제를 내놓으셨으니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채점 기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게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 그래 놓고는 그 은혜 언약은 뭐냐? 누구나 100점을 맞을 수 있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예, 누구나 공부를 뭐 많이 했건 IQ가 높건 낮건 돈이 많건 적건 뭐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아예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예. 이게 참 굉장히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율법을 왜 그렇게 참 까다롭게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기회가 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언약 율법을 통해서 완전함을 요구했다는 이 사실이 이게 애초부터 하나님의 의도된 설계였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첫 언약의 흠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흠이다 표현을 했는데 이게 따지고 보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거 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다? 이건 큰 그림이었다. 이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흠처럼 보이도록 하셨지만 사실은 흠이 아니고 이게 복이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세우시는 언약,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율법 언약과 은혜 언약.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우리가 그냥 조금 또 비슷하게 표현하자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것이고,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교회와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먼저는 율법 언약을 세우시고 나중에 은혜 언약을 세우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먼저는 인간의 그 무능력함이 충분히 드러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인간의 무능력이 충분히 드러났어야만 했다. 그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그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새 것을 주셨고, 그랬을 때 인간이 아이고 정말 감사하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안 존경하고 그분을 안 흠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그 이제 이 교회들, 이제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러한 모임들 중에 이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에 기초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고 옛 언약, 첫 언약, 구약, 구약에 기초해서 교회를 세우려는 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아까 구약에 속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성전, 제사장, 십일조목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성전 개념의 예배당, 이게 예배당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사장 개념의 목사, 종교세인 11조 개념의 헌금, 안식일 성수 개념의 주일 성수, 물질적 축복에 대한 철저한 강조, 뭐 이런 거.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결국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서 복받는다는 그 개념이잖아요. 법을 지켜서, 뭔가를 지켜서, 뭔가를 성수해서, 그래서 이 의로워지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건 첫 언약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첫 언약은 뭐다? 그건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건데 성도들에게 그걸 지켜야 사람이 구원받는다, 혹은 구원이 유지된다, 그리고 복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아,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이런 사실들이 깨달아지는 것. 첫 언약이 뭐였고 새 언약이 뭔데 아 이게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된 소망 침례교회가 새 언약에 속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자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그 첫 언약, 율법 언약의 얘기를 그냥 이렇게 말만 바꿔서 얘기하는 건지, 이게 분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종교인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평생을 종교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구원은 받았다면 간신히 구원받은 채 영원한 보상을 다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예 구원도 못 받겠죠.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헌금 많이 냈으니까 내가 주일 성수 온전히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유아 또 뭐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영원히 파멸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고 정말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로또가 맞아서 복 게 아니라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이게 정말 큰 복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understanding 그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러한 것이 올바르게 분별이 된 상태에서 기쁘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죠.